다니엘서 4장 34절부터입니다. 구약 1240페이지입니다.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릎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걸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오직 말씀 인도하고 말씀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모든 힘을 다 쏟는 하나님 백성 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이라고 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기적이란 걸 말을 하고 또 기적을 원할 때 그 상상하는 기적이 뭐냐면은 항상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사람들이 원하게 됩니다. 내가 나쁘게 되는 그런 기적은 사람은요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예 나에게는 그런 나쁜 일은 없다 이렇게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좋은 기적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죠. 제가 기적 중에 가장 최고의 기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최고의 기적이 뭐라겠습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예. 십자가라 했죠. 십자가. 십자가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땅에 최고의 기적으로 왔는데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 인생을 편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들이 좋은 걸 제공하는 그런 십자가였냐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최고의 기적으로 온 십자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당첨되는 그런 쪽으로만 어떤 상상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괴로운 쪽으로도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 나에게 좋냐 나쁘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쪽으로 기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옥에 있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 것, 이걸 최고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가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국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을 합니다.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이 기적이 있기를 원한다면 뭔가 나에게 육신적으로 좋은 그런 기적으로만 요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뭔가 좀 소홀히 하고 그런 쪽으로 내 관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정신 차리도록 나한테 해를 입혀서라도 주의 뜻을 좀 깨닫게 해달라는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기적을 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해로워지는 쪽으로도 기적을 좀 원하자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라면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데 소홀히 한다. 그러면 내가 좀 해를 입어서라도 정신 차려가는 쪽으로 우리가 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자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33절 말씀이 있죠.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영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기적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를 치는 꿈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자기를 치는 것인 줄로 몰랐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이 꿈은 이제 당신이 짐승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일곱 대가 되니까 당신들은 이 짐승 노릇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짐승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거예요. 짐승같이 되는 게 느부갓네살에게 좋은 일입니까? 이거 비참한 일입니다.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비참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으키신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뭔가 지금 살아가는 부분들이 모습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 좋은 기적이라고 나에게 유리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런 편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게 좋은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비록 짐승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손가락질러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를 감수를 해야 되면서도 결국에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 사실. 비록 비참해졌고 손가락질당하는 짐승 같은 그런 꼬라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그건 분명히 축복이고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은혜였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32절 끝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언제까지 짐승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짐승 만들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복잡 문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게 아주 궁금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참 불안하다 말이야, 불안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히 이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이 참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엎어지고 망할 일이 천지란 말입니다. 특히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사회 진출을 해야 될 그런 청년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어느 학교를 갈까, 뭐 어떤 직장을 갈까 이런 고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성경적으로 찾아가보자 말이죠. 뭐 여러분들도 자신의 입장이나 또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는 걸 좀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 3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34절 보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 되는 기한이 찼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하늘을 그냥 고개를 바라본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하늘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알게 되니까, 하늘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얼마만큼 잘못 살아왔느냐 이걸 알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정말 한 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엉터리로 잘못되게 내 맘대로 살아왔더냐 이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대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아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좀 고개를 들고 좀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 뭡니까? 자꾸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염려하고 땅의 것만 걱정하고 땅의 것만 근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순천대로 땅 보내가지고 잘라버리잖아요. 정신 차리도록 짐승 만들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고생 시키고 괴로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 더 사모하면서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소망 두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학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뭐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뭐 묻는다면은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하나님 권세에 순종하게 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쪽 길로 가라, 이런 대답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길로 가라. 또 이리 얘기하면요, 열의 아홉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리 말합니다. 그러면 신학교 갈까요? 목사 될까? 이리 말해요. 신학이 하늘을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 결국 땅의 문제란 말입니다. 신학교하고 일반대하고, 신학교는 하늘에 대해 아는 거고 일반은 땅에 대해 아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학도 내나 똑같이 땅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게 뭡니까? 종교단체라고 한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신학도 땅의 문제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고 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냐, 그게 또 어디에 나옵니까? 37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목사가 아니다는 그 점을 기억을 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신학을 했다, 목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나가지고 신학교로 방향을 돌린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목사 직업 바꾼 게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직업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느냐, 이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과 상관없고 어느 학교는 상관없고 무슨 일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세상 도덕적으로 뭐 하는 것은 안 되죠. 잘못된 건 안 되죠. 근데 정당한 직업이랑 무슨 직업이든지 어떤 학교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배가 더 나와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37절의 내용을 알미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37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릎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직업에 속하고 있든지 간에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직업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지 그 직업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그 직업 때문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직업에 매이겠어, 직업에. 왜 직업에 매이냐면은 그 직업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업에 매입니다. 직업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절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직업을 더 의지를 하게 돼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집도 살 수가 있고, 직업이 있어야 자녀도 교육시킬 수가 있고, 직업이 있어야 이 땅권 내가 수요할 수가 있고 재미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인 게 아니고 직업에 매일 뿐이 직업에. 그게 세상 살아가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실컷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권사님 안 나오셨다. 두 분밖에. 사모님,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일. 한 가지도 없습니까? 그럼 큰일 나. 우리 또 박 사모님은 재미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 손자 끼우는 재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그게? 연세 많은 분들은요, 세상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뭐, 권사님, 뭐, 호호호 하고 좀 재미있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일 뭐, 없습니까? 그러면요, 아이고, 세상에 뭐, 재미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앞에 안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여행하는 재미도 있고, 볼링 치러 간 재미도 있고, 뭐, 탁구 치지, 골프 치지, 뭐, 당구 치지, 재미도 있고, 재미가 있지만은, 연세 많은 분들이 몸에 힘이 있어야 여행할 재미가 있죠. 몸에 힘이 있어 볼링 가면 뭐 재미도 부족하죠. 몸에 힘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든 분들이 모임 어디 간지 어디 갑니까? 겨우 가봐야 온천이지 뭐. 온천 푹 탄 거 재밌거든 그거는. 힘 안 들거든요.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손자가 재롱 부리면 재밌죠. 재롱 부릴 때 재미있지. 또 그렇다고 또 며느리가 어머니 손자 좋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손자 키워줘요. 그러면 또 골치 아파요. 그냥 두고 보는 게 재미있지. 손자 키워달라 그러면은 그게 또 짐이 되죠. 그게 재미가 아닙니까? 골치 아픈 것도. 재미있는 게 없어요. 돈이 있어도 재미없고 자식 많아도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자식 많아봐야 가지마는 나무 바람 잘라졌다고 오늘은 이 자식 속썩이죠. 내일은 또 저 자식 속썩이죠. 골치 아프게. 자식도 소용없다 그 말이죠. 결국 나중 가서는.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하는 진리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진리인지 압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진리예요. 아주 진리입니다. 그거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 말에 아, 그래 맞다 맞아.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리 하면서 그 말을 이해했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아니 자식이 힘인데 자식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말이 나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인생 통달 못한 거예요. 저도 아직 자식이 좋거든요. 인생 통달 못했지 그러니까. 나중 가갖고 이리치됐고 저리치 나중 가가지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이 나올 때 비로소 야 인생 통달했구나. 그렇게 여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무자식이 상팔자란지 압니까? 그게 뭐냐면은 소유하니까, 하여튼 뭔가 있으니까 그게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요, 사람은 뭔가 가진다는 걸 좋아하죠. 근데 가진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 걱정거리 제거하는 원인이 되어버려요.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걱정주는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좀 가봐요. 내가 소유한 게 나한테 걱정이 되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뭔가 주어진다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구나. 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 그 사람이 인생 통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소유한다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유한다는 걸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유하는 그것에 그 소유 그 자체가 나한테 뭔가 걱정거리, 근심거리 제거한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자식이 없으면 내가 가지지도 않을 걱정, 자식이 있으니까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죠. 왜 소유가 우리한테 걱정을 주냐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 항상 변합니다. 그 소유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소유한 게 내일 어떤 모습 변할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소유가 우리에게 걱정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유를 내가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소유한 것을 내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일 이게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그걸 알거든요. 젊은 사람들은요, 혈기가 있고 자기 잘난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시리와 내가 견뎌낼 거야 철량되죠. 근데 35절을 봐요. 뭐라 하는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할 자가 없도다. 모든 뜻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 누가 감히 와가지고 그 손을 움직인 것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다. 내가 아픈 것도, 내가 가장 넘어져 코가 깨진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알았어요. 모든 권세는 내 손 안에 있다. 이게 왕의 생각이었죠.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까불대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짐승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이 짐승같이 된다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근데 자기 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바로 짐승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한번 혼 좀 놔봐라 그리 하시면서 짐승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주시냐면은 자기의 뜻에 합당한 경우에만 회복을 해줘요. 그 합당한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이죠.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생겨난 일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생겨난 일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입을 것, 먹을 것 위에 구하지 마라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몸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 사람 아무개나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돈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하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그 그런 인간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면 될 뿐입니다. 그게 최고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은 잘도 하면서 자꾸 세상에서 내 이래가지고 위에 사노, 위에 사노. 내 이래가지고 뭐 먹고 사노.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다만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낼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세상의 뜻을 걱정하면서 뭔가 내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들썩들썩 하는 것은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안 봐요. 방송에서 드라마를 보면 때 드라마가 나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재밌게 살아가는 이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가 마음에 드는 괜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 나오는 게 드라마 아닙니까? 만약 드라마에서 다니엘서 35장과 4장 35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드라마 만들어 방송한다. 그 드라마 누가 보겠습니까? 안 봐요. 시청률 팍팍 떨어집니다. 그 연출자 씹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요, 하늘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란 사람들이 그 세상과 똑같이 하늘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세상은 하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안 좋아해도 우린 겸손하게 우리의 소유를 무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소유로 만들어라 하니까 다 버리라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여기에 대해 미리 수긍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소유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소유에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왜냐? 그게 하나님 권세다 그 말이죠. 현재 지금 제가 한 일을 목사입니다. 은속계 당회장이죠. 그러나 그 일을, 그 직제를 소유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목사고 지금은 내가 당회장이라도 내일 하루아침에 백수 건달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수긍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회사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일 당장 회사 불이 나가지고 하루아침 알거지 될 그런 일이 얼마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수고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가진 게 없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진 것 하나님 내일한테 어떻게 만들어도 거기에 수고해가는 삶이죠. 그게 내 가진 게 없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무소유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소유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자식까지 포함해서 몸값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 변화에 놀라지 말고, 그 변화에 답답하지 말고, 그 변화에 성질내지 말고,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뭐. 여장수 마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격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몽땅 피조물입니다. 내일 답장, 내일 담장이 잘 직장에서 불러다가 당신 이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서 도움이 안 되니까 다른 자를 찾아보시죠. 이렇게 말할 때 그게 하나 변화 아닙니까? 변화. 이럴 때 만약 직장을 내 소유로 생각했다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는 소망 없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벌어가 자기 새끼 먹어 살고 아이고 한강이나 가자.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내 직장을 내 소유로 생각했던 사람 모습이고 내 직장을 내 소유가 아닌 거 생각하고 언제든지 변화를 인정한 사람이라면 내가 직장 때문에 사냐? 하나님이 알아 하시겠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소유란 말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내가 소유한 것은 변화가 없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실수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점잖게 느부갓네살 들어 말하지만은 사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모습입니다. 이게 권세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짓들려고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소유는 오늘 내일 아침 당장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여러분 소유입니다. 그걸 알고 내일 때는 어떻게 변화돼도 거기에 마합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건데 알아하시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요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삶이 좀 돼야 돼요. 맨날 땅만 바라보고 한숨만 푹 내쉬는 그런 모습 말고, 내 이 돈 가지고 내 자식 어떻게 공부시키나 좀 그런 걱정 말고요, 하늘과 좀 통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좀 확 통하는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같이 있지 말고 좀 하늘과 통하는 그런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요 큰 한마 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팍 내가지고 좀 누워서 하늘과 좀 대화하는, 하늘과 통하는, 저 하늘나라가 내가 살 땅이다, 이 땅에 내 희망 없다던 그런 심정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집에 가서 한마로 구멍 뚫는 게 아닙니다. 장래 좋은 집 구멍 뚫지 말고요. 또 뭐 한마로 구멍 뚫어서까지 하늘과 좀 통합다 그런 답답한 심정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좀 하늘을 천정 구멍 내가지고 좀 하늘 보면서 살고 싶다던 그런 갈급한 마음도 없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남의 것에 대해서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나만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답답해 한다고 될 일이 된, 안 될 일이 되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못 맞는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들어주면 기도하면 하는데, 그래 해도 안 들린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알아에서, 죽이든 살이다 알아에서. 이게 제일로 신자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땅의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 땅의 것에 아쉬운 마음, 땅의 것 때문에 좀 하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언제나 내 마음이 좀 하늘을 향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 갇히지 말고 하늘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그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자다운 신자다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짐승이 돼가지고 이걸 알아갔던 거예요. 결국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저 바벨론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모든 권세가 다 여호와께 있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을 때 느부갓네살이 회복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뭔가 이걸 제대로 찾고 항상 여러분 소망, 여러분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땅에 갇히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권세를 아는 그런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